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내일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네, 과거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동요 가사 중 한 대목인데요.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 넘어온 그 시대 풍경이 엿보이는 동요입니다. 텔레비전은 1927년 미국에서 발명됐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을 처음 시작한 건 1936년 영국에서였죠. 인류에게 텔레비전이라는 단어가 생긴 지 거의 100년이 됐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텔레비전 방송 시대도 저물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영상 통로는 바로 인터넷에 기반을 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2005년 미국에서 개발됐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만든 영상을 인터넷을 이용해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손전화를 이용해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텔레비전 방송의 영향력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대세 매체가 된 유튜브, 북한 사람들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쉬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북한의 내일은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본 한국에서는 탈북민 정한을 씨와 함께 전 세계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공간 유튜브에 대해 얘기해보고요. 달려라 세상 밖으로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과정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 들으시죠.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내 손을 잡아.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오늘 탈북민 정한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한우 씨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머리가 좀 더 긴 것 같아요.
네, 아우 밥 먹고 자라는 게 머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길게 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머리 정말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북한 군에서 머리를 네. 너무 빡빡 밀고 다녔어가지고 그래서 좀 기르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은 보시진 못하니까 제가 좀 더 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약간 파마 머리인데
네네.
저희 어머니 한 40대에 하셨던 머리.
네.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항상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짧게 깎은 머리만 보다가
그쵸.
여기 와서는 또 자유로우니까 네. 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이 머리 모양이 얼굴하고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훨씬
맞아요.
더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보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손전화기?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하늘 씨도 지금 한국에서 이 전화기 쓰고 계시죠?
그렇죠. 이거 없으면 뭐 한국에서 못 살죠. 네. 너무 불편해서 못 살죠.
못 살 정도예요. 네. 아니 이걸로 뭘 제일 많이 하나요?
아니 뭐 이걸로 이게 없으면은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왜냐면
네.
뭐 연락은 기본이고 네네. 친구들이랑 연락은 기본이고 제 필요한 생필품 그러니까 뭐 옷이라든가 양말이라든가 네.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걸 통해서 예약 네. 구매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필요한 정보들 네. 그런 것들도 인터넷으로 다 네.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고 들으시는 분들은 인터넷이 뭔지 몰라가지고
인터넷은 아시겠죠?
인터넷 아 그게 이게 만약 없다고 하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정말 답답해서 예, 죽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올해 한 기간에서 한국의 한 기간에서 나이대별로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 지능형 손전화기 사용 현황을 네.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1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아, 유튜브였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진짜 손전화기 아니고요. 네. 네. 더 구체적인 주제는 오늘 이 손전화기로 정말 많이 한국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유튜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 북한 청취자분들에게 유튜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는 사실상 뭐 조선중앙 3방송으로 이렇게 TV를 계속 틀어주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TV를 항상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명절날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서만 틀어주는데 그런 영상들이 보다면 어떤 거는 좀 보기 싫은 영상도 있고 재미없는 네. 영상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그러니까 CD를 그 녹화기에 넣어서 보는 것처럼
네.
내 핸드폰 안에서 그 CD 같은 걸 안 넣고도 쉽게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들이 담겨있는 아, 그런 영상들을 모아놓은 저장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전 세계 모든 영상을 볼 수 있는 그쵸. 인터넷 공간입니다. 여기가.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나 방송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누구나 연출가가 될 수도 있고 방송인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내가 방송을 나만의 방송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그 유튜브라는 인터넷 공간에 올리면 그거를 전 세계 있는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국가에서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에 영상이 얼마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엄청 많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내가 그때그때 궁금한 게 있을 때
네.
뭐 보고 싶은 게 있을 때 뭐든 여기에 검색하면 그냥 다 나온다고 보시면
맞아요.
돼요. 가끔 보니까 자전거 열쇠 그 비밀번호 까먹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하니까 그거 푸는 영상도 누가 올렸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는 뭐 정말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정말 뒤져보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네.
다 있더라고요.
정말 다 예. 있어요. 북한에서는 사실 영상이 한번 나오려면 정말 뇌물을 많이 줘야 가능하잖아요.
그런가요?
아, 아니 저는, 영상이 나올 생각도 못 해봤군요.
네, 전 나올 생각 못 해봤습니다.
북한의 그 아동 영화 시간에 예.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아~
코너가 짧게 있잖아요.
네, 제일 싫었던 영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빨리 애니메이션 봐야 되는데.
나 봐야 되는데 네. 자꾸 노래 나오니까.
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이 돈을 받고 못 나오잖아요. 북한은 거기 돈을 엄청 고여야만 그 시간대에 한번 TV 출연이 가능하단
아,
말이에요.
진짜 북한과 한국은 너무 바꿔낸 것 같아요.
그쵸?
한국에서는 TV 출연하면 오히려
돈을 주죠.
돈을 주잖아요.
예. 예. 근데 북한은 아니잖아요. 돈을 고여야만 뇌물을 고여야만 그 시간에 잠깐 노래라도 한 곡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였어요.
아, 그럼 모르고 계셨군요.
몰랐어요. 저는.
북한 사람 맞습니까?
예.
근데 여기 한국에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영상 속에서 내 얼굴을 이렇게 비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방송과 유튜브가 좀 다른 차이점이 있긴 있죠.
그렇죠. 뭐 유튜브 공간에서는 하나의 일반 개인이 그 사람이 방송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령대는 뭐 초등학교 학생부터
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런 학생부터 시작해서 뭐 나이가 드신 실제로 80대 할머니도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맞아요.
할머니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학력이나 뭐 연령, 성별 이런 게 상관없이 아무나 자기의 채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게 방송국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방송국이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표준어를 써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비방이나 이런 건 좀 안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뭔가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필요한 이렇게 올바른 내용만 다뤄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네.
개인들이 하는 유튜브 방송은 정말 본인의 솔직한 생각 네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보여지다 보니까
맞아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방송국보다 훨씬 너무 좀 현실적이고 공감되고 네. 와닿고 재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더 많이 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방송은 그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죠. 아동 영화는 뭐 매주 뭐 무슨 요일 몇 시 한다 이렇게 정해져
맞아요.
있는데 유튜브는 영상이 다 저장되어 있는 영상이라서
그렇죠.
언제 어디서 내가 원할 때 꺼내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또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뭐 유튜브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이 역할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뭐 유튜브를 주로 이렇게 좀 정보를 이용하는데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축구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축구 게임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요.
축구 경기 하는 거.
네네네.
축구 게임인가요? 축구 경기를.
축구 게임이죠.
아 축구 게임을 네.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아.
축구 경기도 좋아하는데 축구 네. 경기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축구 게임에 필요한 정보 전술이라든가 이런 걸 다 올려놓으면 그걸 참고하기도 하고
네.
그 외에도 뭐 재밌는 이런 영상들이 그러니까. 긴 영상은 좀 싫어하고
네.
짧게 짧게 이렇게 재밌는 영상
요약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탈북민들도
네.
한국에 와가지고 유튜브에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오늘 저와 함께 방송하고 있는 우리 하늘 씨도
네.
북시탈이란 이름의 그 통로 무슨 만수대 통로 같이 북시탈 통로 이런 유튜브 채널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주로 채널에서 북한 군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나게
네.
풀어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군대에서 있었던
네네. 그리고 제가 탈북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재미있게 좀 설명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이 어렵지 않나? 이게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카메라의 그 촬영기의 그 찰자도 몰랐었는데 그 촬영기부터 시작해서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그 또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상을 가져오면 거기서 이렇게 다 찍으면 그걸 또 일일이 다 자르고 뭐 붙이고 말도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음엔 좀 기술을 돈 내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배우고 나서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또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아, 3개월만 배워도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계속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또 그런 편집 그 기술이 다 올라와 있어요.
아.
그걸 또 찾아서 유튜브에 또 찾아서 보고
네.
참고하기도 하고
네. 꼭 그렇게 이렇게 좀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나 정보나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좋아요.
네.
이 하나의 채널을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사람을 구독자라고 하잖아요.
네네.
하늘 씨 채널의 구독자는 얼마나 되나요?
제 채널의 구독자는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8만 명이 정기적으로 그 하늘 씨가 영상을 올리면 그걸 정기적으로 계속 보는 분들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영상을 올렸나 그 소식을 듣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한테 이렇게 알람을 해놓고
네.
올리면 보고
네.
안 올리면 왜 안 올리냐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왜 안 올리냐 제
네.
뭐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이죠.
그 또. 영상 밑에 댓글 달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개인적인 그런 SNS라고 해서 그
통보문 같은 걸 보낼
네네,
수도 있게
통보문 같은 걸 보내는 그런 또 연락망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가끔 보내기도 하고
그 기능을
네.
통해서 빨리 영상 올려라
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냐 안 올라오면
걱정하시기도 하고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의 가족이네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해본 북한에서
네.
이런 거잖아요. 방송국에다 대고 소년 장수 왜 안 올리냐 빨리
맞아요.
좀 만들어라
네.
이런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소년장수는 빨리 만들으라고 하면 안 만들어주잖아요.
네.
저희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그렇죠. 시청자가 원하면.
네.
근데 이걸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이게 여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을 벌 수 있죠. 이걸
어떻게 돈을
통해서.
버는지 이 수익 구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영상을 올리면 보통 저 8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을 올리는데 거기에 광고라고 해서
네.
자본주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광고가 네. 들어갑니다.
상품 선정 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 북한 영화에서도 요새 하고 있더라고요.
네, 북한도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 막 이런
네.
광고도 하고.
그런 걸 올리면 그 선전하는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네.
돈을 지불하고
네.
그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네.
끼워 넣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얼마 정도의 돈이 저희한테로
네, 그렇죠.
오게 되죠. 그래서 뭐 많이 벌 때는 한 700만 원이면 얼마죠?
700만 원이면 7,000불 정도 되는
네, 7,000불 정도도 이렇게
한 달에
네네 많이 벌었을 때는 그렇게 벌기도 했었고 적게 벌면 한 1,000불 정도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진짜 방송국 맞네요. 진짜 1인 방송국.
그렇죠. 처음에는 네. 되게 그래서 요새 탈북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진짜 예.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기업들이 한국에는 그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만약에 고뿔을 파는 기업이다 하면 네. 이 고뿔을 어디 한 기업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고뿔 만드는 기업이 100개도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회사에서 만드는 고뿔을 사주세요 하면서 고뿔의 선전을 만들어서 이거를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영상 중간에 돈을 내고 이거 좀 홍보해 주세요 네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돈을 내는 쪽은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물건을 만드는. 그리고 그걸 시청자가 봄으로 인해가지고 시청자들은 아 나중에 고뿔 살 때 저 고뿔 사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이 기업과 시청자를 연결해주는 그 노력으로 중간에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수익이 일어나는 네. 구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야, 진짜.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잘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그 한국에서는 어떤 영상들이 가장 인기가 많나요?
아, 최근에는 그 유튜브에 보면 공영방송국에서도 정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지상파, 공중파 이런 데로도 내보내고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요, 따로.
네, 네, 네.
그래서 구독자들을 많이 모아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하고 거기에 또 광고 같은 거 넣고 또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데, 강철 부대라고 해서.
아. 네. 요새. 역시 군인 출신이라 그런 영상에.
네. 근데 실제로 또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고, 그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거기에 잘생긴 남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새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
네. 강철 부대라고 하게 되면 한국의 특수부대.
맞습니다.
원들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미 제대된 네. 분들이에요. 제싸미들인데.
네. 그렇죠.
이 제싸미들이 우리 부대가 더
세다.
아주 세다 네. 이러면서 그런 부대별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임무들을
수행하는 그런 건데 네. 저도 약간 명연공 27호 보는 것 같아서
아 맞아요.
예, 예. 재밌더라고요.
재밌습니다.
맞아요.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건 말고도 개인이 그것에 버금가는 영상을 만드는 게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은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머니게임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그림책이 있어요.
네.
그림책에 있는 내용을 현실로 이렇게 옮겨서 만든 그 프로젝트가 있죠.
뭐?
현실로 이렇게 가져온 네, 내용으로 에. 이렇게 현실에 갖다 놓은 건데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한
그래요?
번의 영상이 조회수가 400만, 500만 그냥 찍어요. 그러니까 일반 진짜 공영방송국에서 만든 만큼의 그런 파급력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있고 그 사람은 네.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고
돈을 정말 많이 벌겠네요. 네. 그러면
보면서 배가 네.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북한에서도 사실 북한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대 나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아 그렇죠.
한국에서 그런 일화 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다라는 일화 이런 걸 에피소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독특하고 신기하고 아니면 뭔가 끔찍하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그 유튜브에서 그냥 이런 에피소드만 얘기해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인기를 얻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정말 북한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해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그 크리에이터 그
유튜버라고 하죠.
유튜버들이 네. 나오지 않을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아, 참 기대가 되네요, 저도. 네.
마지막으로 북한 사람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보게 된다면 어떤 주제에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주제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나요?
사실 저는 그 우리 북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본다면 저희의 일상을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예,
어떻게 살고
사는
있는지
그 일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잘 보고 듣고 안 믿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잘 산다고 말도 안 돼. 차 타고 다니고
맨날
고기 음식 먹고
맨날 고기 먹는
아니 솔직히 좀 고기 없으면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죠. 왜냐면, 예. 네. 네,
저희 오늘 점심도 같아요. 고기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그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뭐 반신반의 하면서 이게 진짜일까라고
네.
하면서 볼 것 같은데, 아니, 있는 사실 그대로니까.
맞아요. 네,
그걸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여기 저희가 와서 살아보니까 북한에서 되게 많이 속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살 때. 그래서 정말 속고 사는 게 누구인가? 라는 거를 그냥 영상을 통해서 북한 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좋은 영상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게요. 북한의 영상을 좀 만들어 드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요. 유튜브 얘기 좀 할 말이 많은데 저희는 항상 시간이 좀 아쉬워요.
아,
오늘도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하늘 씨와 더 재밌는 얘기 해보길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듣고 올게요. 화이트의 노래예요. 네모의 꿈.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저희가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죠. 지난 시간부터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 얘기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중국은 사실 워낙 크고요.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한 세 차례 정도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지난번까지 했던 중화민국 건국 그 이후부터
네.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오늘의 중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손문, 이 순원이 중화민국을 건국했지만 권력이 원세계에게 넘어갔다 이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네. 신의 혁명을 통해서 이제 근대국가가 만들어졌죠.
네.
근데 어쨌든 행정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권을 쥐고 있던 원세계에게 권력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대총통에 오릅니다. 중화민국의 초대 총통은 사실상 원세계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원세계는 그 뒤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름을 바꿔요. 중화제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본인을 황제로 고쳐가지고 다시 다시 봉건사회 황제로 돌아가려고.
네, 혁명이랑 황제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그러니까 역사가 혁명을 해가지고 겨우 네.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고 했는데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원세계는 시도했던 거예요.
그냥 권력의 그냥 야망이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름도 중화제국, 자신도 황제 지위에 오릅니다.
네.
근데 국민들 사이의 원망이 당연히 들끓겠죠. 어렵게 혁명을 했는데
네.
심지어 원세계가 쥐고 있던 북양군, 이 군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생겼어요. 이게 원세계 거의 개인 군대 비슷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세계가 슬그머니 황제에서 내려왔고요. 다시 또 공화정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016년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요.
아, 1916년에?
1916년에 네. 위안스카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심이 없다 보니까 중국은 정치적으로 갈래갈래 나뉘고 맙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수도를 둔 중화민국은 국제적으로는 정당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니까 유명무실해져 버렸고요. 각 지역에 있는 군벌들,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주권을 행사하는 혼란과 분열의 시간이 여전히 계속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1920년대 후반에 장제스라고 해서 보통 한자어로 장개석이라고 하죠.
네.
장개석의 지휘 아래 중국 국민당이 결국 안 되겠다. 이 군벌들을 다 없애야겠다. 그래야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북벌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다시 재통일합니다. 군벌에 의해서 막 갈기갈기 찢겨있던 중국을 다시 통일하는데 그리고 수도도 베이징에서 난징으로 옮겼고요. 손문이 제창했던 삼민주의에 근거한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 혁명을 했던 본래의 목적, 현대적인 민주공화국 수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삼민주의에 근거한 개혁. 삼민주의는 어떤 사상인가요?
이게 원래 손문이 중국 국민당에서 강연한 내용을 이 책으로 기록한 건데 이 책의 네. 제목이 삼민주의였어요. 1924년 이때 발간이 된 책인데 여기에 보면 삼민주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족, 민권, 민생.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를 구하려면 식민지에 반대하고 봉건 사회에 반대해가지고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민족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민권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민생 이것은 이제 백성들을 잘 살게 하자.
네.
경제적 평등을 제시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민족 독립, 정치 민주, 경제 평등 이런 걸 제시한 근대 민주주의 이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개석이 군벌을 토벌하고 중국을 재통일하면서 혼란은 좀 수습이 됐나요, 그러면?
군벌은 확실히 약화됐어요. 완전히 장개석 국민당 군대가 군벌을, 토벌을 하면서 약화가 됐는데, 근데 이 시기에 공산당이 출현합니다, 다시.
아, 공산당이 이 시기군요?
네, 그래서 이 혼란의 시기에 국민당과 달리 아예 공산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가진 세력이 출현하면서 다시 또 중화민국은 분열과 혼란의 시대로 또다시 접어들게 됩니다.
아니 이거 삼민주의가 네.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는 거 같죠. 네.
근데 공산당은 이때 네. 삼민주의하고는 또 어떤 반대되는 사상을
그러니까 이제
내세웠던...
민족적 독립 이것도 공산주의는 내세웠으니까 여기는 큰 네. 차이가 없는데
네. 어디서...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 요 대목은 공산당은 조금 다르게 내세웁니다. 이것은 네. 가진 자들의 민주주의다. 우리는 아.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또는 계급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그러니까 민생에서 경제적 평등을 제시했는데
네.
이 대목은 큰 차이는 없는데 또 세부적으로 가면 조금 다릅니다.
네. 네. 크게 다르진 않은 거네요. 근데 그냥 어쨌든 권력 싸움이었던 거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서 결국 중국 공산당의 출현과 함께 중국은 네. 또다시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네. 공산당의 출현이 1917년이라고요?
1917년이 러시아 혁명이 있었어요.
아...
1917년 10월에 러시아에서 결국
황제...
혁명이 일어나서 예. 뭐 소비에트가 만들어져요. 이 영향을 중국도 받은 거예요. 1917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네.
나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지켜보면서 이제 한자어로 표현하면 진독수. 뭐 또는 이대교, 뭐 또는 모택동 이런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젊은 지식인들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네.
야, 우리도 러시아처럼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사회주의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네.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1919년, 이게 이제 러시아 혁명 2년 후예요. 이때 파리 강화조약이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뭐냐면 1차 대전에서 승전한 나라들이 모여서 회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쥐고 있던 땅을 누가 가져가고 뭐 이런 거 회담하는 자리였는데 이때 중국 정부가 독일이 산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산둥성을 우리 중국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요것이 근데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일본이
어떠세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우리하고 중국하고 협의하기로 했어. 그거 중국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중국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거니까 이 전체 회의에서는 결정하면 안 돼. 이렇게 일본이 주장을 했는데 그 일본의 안이 그 회의에서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동 땅을
네.
왜 또다시 일본에게 내주려고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오사운동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북경대를 중심으로 한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 집결을 해가지고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왜 그런 조약에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땅을 일본에게 뺏길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서게 됐느냐.
네.
조약에 서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른바 오사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운동을 주도한 게 그 물밑을 주도한 게 공산당 세력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산당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로부터 몇 년 후, 21년 7월 중국 공산당이 첫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 오사운동으로 기반을 넓혀가지고 한 2년 후, 3년 후에 중국 공산당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네. 공산당 창립이 될 때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21년 7월 23일에서 31일까지 대략 한 일주일 조금 넘게 공산당 대회가 열렸는데요. 중국 전역에 있는 공산당 대표 50명이 참가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 생각보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자신들은 우리는 대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면서 당 회의 이후 현지 이제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급격히 이제 공산당 세력이 팽창하게 되는데 재밌는 게 이 창당 대회 할 때 상하이에서 해요. 근데 그 상하이는 프랑스가 관할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내에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러면 국민당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안전하게 회의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네.
재밌는 건 프랑스 경찰도 이 공산당 활동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나 봐요. 7월 30일쯤 그러니까 회의가 거의 끝나갈 때쯤 경찰이 탄압해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이 공산당 대표들이 상하이에서 쫓겨납니다. 가지고 31일 마지막 날인데 이때는 그냥 저장성이라는 곳으로 쫓겨가가지고 배 위에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공산당을 공식적으로 창당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천두슈 중국어로는 한자어로는 진독수가 공산당 초대 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졌는데요. 국제공산당,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산당이 무슨 지시를 내리냐면 국민당에 가입해라.
예?
이 재밌는 지시를 내려. 단독으로 활동하지 말고 네. 일단 국민당이 민주주의 혁명을 하고 있으니
네.
그 내에 들어가서 세력을 보호하면서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리나 봐요. 그래서 국민당에 가입을 대부분 합니다. 공산당원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차 국공합작이라는 건데 아무튼 공산당은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자기 세력을 보존하는 전략을 씁니다.
아, 이 전략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민당의 신분 숨기고 몰래 가입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당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공동으로 우리 연대에서
이건 거의 가처활동 같은
이런 식의 전략을 쓰는 것이죠. 초창기에는 아마 공산당 세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네. 이런 전략이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코민테른이라는
국제공산당이죠.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공산당.
네. 그러니까
당시 공산주의는 한 나라의 혁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혁명이 중요하다.
전 세계가 노동계급이 그렇죠. 주인이 되는 그렇죠.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국가는
된다.
국가는 나중에는 소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네. 한 나라의 당을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국제공산당을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서 결정한 내용을 각 나라의 공산당이 따르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시 코민테른은 국제공산당이니까 지위를 중국 공산당도 받았던 것이죠. 코민테른의 결정이 그거였어요. 일단 국민당에 합류해라.
그러면 처음에 네. 국민당에 합류하고 국민당의 그런 노선이나 정책들을 지지하는 식으로 활동이 진행이 됐다라고 그러면 초반에는 국민당하고의 대립이 심하진 않았겠네요.
초반에는 손문이 지휘했던 때의 국민당 시대에는 네. 공산당과의 대결이 표면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양자 사이에 서로 갈등이 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공산당 세력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게 갈등이 막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삼민주의나 네.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그게
공통점도 있고요.
네, 공통점도 있고 초반에는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봉건 사회를 근대 민주주의 사회로 바꾸는 이른바 민주주의 혁명 네. 단계에서는 양 세력이 서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련도 그랬고 네. 중국도 그랬던 것이죠. 근데 장계석이 지도자를 하게 되면서부터 손문이 사망하고
네.
장계석이 국민당의 권력을 잡게 되는 그때부터는 장계석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제스가 북벌, 군벌들 막 토벌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성공을 하고 나서는 그 칼끝을 누구한테 겨누느냐? 공산당 세력에게 겨누기 시작을 합니다. 가지고 이른바 국공 내전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공산당과 국민당이 드디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네.
것이죠. 그게 이제 1920년대 말인데 그때 그 당시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던 공산당이 장계석의 공격을 받고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패배해가지고 1만 5천 명으로 당원의 숫자가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네.
또 중화민국은 모든 공산당 당적 인사들을 정부 요인의 명단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대립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공산당도 어쩔 수 없이 노동자 농민으로 구성된 홍군이라는 것을 창군해가지고 국민당 군과 싸우게 됩니다.
네, 군대를 만들었군요.
네, 근데 국민당 군이 너무 크고 정부군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력차가 너무 커서 중국 공산당은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조직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는데 초대 공산당 대표였던 진독수가 이 패전의 책임을 지고 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약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중국 공산당은 1930년대쯤에 코민테른이 이제 직접 와가지고 아, 이 상황을 난국을 타개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이때 코민테른이 새로운 지도자로 내세운 사람이 바로 모택동입니다.
아,
네, 이때 모택동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중국을 건국한 모택동이 공산당의 네. 최고 지도자가 이때 됐던 거군요.
그렇죠.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패배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국공내전 중에 2차 중일전쟁이 벌어져요. 일본하고 중국이 전쟁을 네. 하게 되는데 지금 국공내전하고 막 공산당이 이제 파악이
내부에서도 싸움이고 또 내부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재밌는 게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잖아요.
네.
다시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장개석의 국민당과 모택동의 공산당이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 처지가 되는데 이게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1945년까지 2차 국공합작 시대가 계속이 됩니다. 근데 죽을 듯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서로 못 믿지만 어쩔 수 없이 일본군에 맞서 싸운 이런 아주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죠.
아니 무슨 네. 아, 그 당시엔 굉장히 처절했겠지만 지금 네.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애들 장난 아니고 뭐 싸웠다가 같이 네네. 또 합심했다가 그랬네요.
네. 근데 이 국공내전도 결국 1945년쯤 되면 일본이 항복하잖아요.
네.
그때 되면 아주 본격적으로 다시 전쟁합니다. 결국 이제 2차 네. 그러니까 1차 국공합작, 1차 국공내전,
네.
2차 국공합작, 네. 2차 국공내전 이런 식으로 합작과 내전을 막 반복하는 거죠.
정말.
1945년 이후에 네.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내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초기에는 상대가 안 됩니다. 국민당 군대가 공산당 군대보다 거의 3배에 가까웠기 때문에 거의 공산당이 저항조차 제대로 못하고 중국 전역을 거의 국민당군이 장악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당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국민당 내의 간부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리고 장개석이 너무 독단적으로 국민당을 네. 운영을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한테 너무 함부로 대해요. 국민당군이. 존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막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리듯이 권위적이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못 얻는 거죠.
그러네요. 민심은 약간 공산당 쪽으로 기울겠네요.
처음에는 뭐 공산당에 별 관심은 없었겠지만 공산당이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가능하면 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좀 이렇게 존중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군인들 자체를 노동자 농민 중심으로 만들죠.
네.
이렇게 하면서 점차 세력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한 2년에서 3년쯤 지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공산당이 우세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원을 아예 장악하기 시작을 했고요. 북부도 공산당이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당은 크게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대략 한 300만 명 달하던 군사들을 대부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지지도 얻고 그러다가 결국 1948년 9월, 1949년 12월까지 중국 본토가 거의 사실상 공산당의 손아귀로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당군은 자신하고 있다가 5년도 안 돼서 슬금슬금해서 공산당에게 모든 지역을 다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당 주도의 중화민국은 결국 대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장개석이 도망가서 세운 곳이 바로
오늘날 대만.
네.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된 거군요.
네. 이 재밌는 게 이 놀라운 이 세 배나 되는 전력차가 뒤집어지는 게 단 3년 걸렸다는 거예요.
네. 일단 민심을 얻지 못하면
그렇죠. 이게 중요한 네. 교훈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중국 건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중국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 네. 시간에 또 이어집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함께 들으시죠. 권진원의 노래예요. 살다 보면. 살며 생각하며 100만 달러를 돌려준 사람. 2021년 3월 미국 매사추세츠 사우스윅 이곳에 살고 있는 리아 로즈피에가는 자주 가는 상점에서 30달러짜리 복권을 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점심시간 서둘러 복권을 긁던 그녀는 이번에도 당첨되지 않았겠지 생각하고 긁다 만 복권을 상점 주인 아루나 샤에게 건네줬습니다. 샤, 아 미안한데 나 다시 들어가 봐야 해서 이 복권 좀 버려줄래? 이거 다 긁지도 않았잖아. 에이, 보나마나 꽝일 거야. 상점 주인 아루나는 복권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죠. 그 복권은 상점 매대 뒤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루나의 아들 아비가 주워왔습니다. 글따만 복권이 눈에 들어온 곳이죠. 아비는 복권에 있는 번호를 끝까지 긁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당첨이었습니다. 상금은 무려 100만 달러였죠. 아비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걸로 우리 가족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했죠. 사실 저는 멋진 테슬라 전기차를 사고 싶었어요. 아비는 가족에게 복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권을 버렸던 상점 주인 아루나는 열흘 전의 일이 기억났습니다. 이 복권은 5년간 단골 손님이었던 피에가의 것이었죠. 아루나의 가족들은 여러 감정으로 이틀 밤을 꼬박 고민했습니다. 인도에서 이민을 온 아루나 가족은 고민 끝에 인도에 있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죠. 복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좋겠다. 아루나의 가족들은 할머니의 말대로 피에가를 찾아가 그 복권을 건넸습니다. 피에가는 믿을 수가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상점 주인 가족을 꼭 껴안았습니다. 복권을 주었던 상점 주인의 아들 아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멋진 순간이었습니다. 피에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뻤고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안재욱의 친구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